집중하고 우리 마음 중심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흥미로운 그림 퀴즈 하나 풀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 두 장의 그림, 왼쪽 오른쪽 그림은 같은 상황을 그린 거예요. 왼쪽 그림은 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배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 그림에 있는 사람 각각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풍선이 이제 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고 말을 했는데 각각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방금 제가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을 떠올리시면 정답을 맞힐 수가 있을 텐데 정답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야, 배다! 영어로 보트! 이렇게 말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어로 랜드! 예. 육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왼쪽 그림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인도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 눈에는 요만한 나룻배조차 너무나 반가워서 야, 배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흘러흘러 가다 보니까 저 자그마한 무인도조차 너무나 반가워서 육지다! 이야, 육지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저기 있는 저 두 장의 그림은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관한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여기에 컵이 있고요. 컵 안에 물이 한 2분의 1 정도 담겨 있는데 컵 안에 물이 2분의 1 정도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컵 안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컵 안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2분의 1이죠. 흔히 이러한 표현을, 이런 말을 그 전자는 부정적 관점의 표현이고 후자는 긍정적 관점의 표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표현할 때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차이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즉,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이었던 누굽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공로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권력을 누렸던 독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확신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든지 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물이든지 그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종말적인 평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종말적인 평가 매우 간단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으로 평가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의 영벌의 삶으로 평가됩니다. 영생, 영벌, 천국, 지옥, 중간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종말적인 평가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나는 아니야.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우겨봐도 소용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도 영생과 영벌이라는 이 두 가지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영벌과 영생이라는 종말적인 평가의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정말 다 같이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확신함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최종적인 평가에서 영생의 삶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으로 평가받읍시다. 영생으로 평가받읍시다. 네, 아멘. 자,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의로움과 불의함, 의로움과 불의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평가하는 거,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요만큼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딱 한 달, 두 달 전에 7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다뤘던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았지요. 반대로 사울왕,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인생이라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인데요. 자, 지금부터 르호보암이란 이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오늘의 본문인 역대하 11장과 열왕기상 14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역대하 11장 5절로 16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양식과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한지라. 그렇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저기 나온 것처럼 첫째,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것. 둘째,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는 것. 셋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했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만들었다, 그런 뜻이고, 조금 넓게 보자면 국내 정치와 외교 관계를 제대로 잘 했다는 뜻이. 물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이지요. 역대하 10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좀 못한 일이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에, 왕이 되자마자 노역을 시키는 일로 인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문제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지는,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 르호보암 그 정치 제대로 못했구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르호보암이 제대로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신실하던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회까다 말년에 가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쪼개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하 성경의 구체적인 평가는요,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뭐 제위 초창기에는 다소 미숙한 면이 있었지만 이후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특별한 실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국방의 강화에 힘을 쏟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면에서 합격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기 나온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는 거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예요. 학자들은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는 저 표현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군량미를 비축했다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기근을 대비하기 위한 구휼미를 비축했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백성들이 보통 일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어떤 지도자를 좋아할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따뜻한 지도자? 네, 간단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볼 때 일반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 선호하는 지도자? 간단해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 만들어주는 왕, 즉 경제적인 면에서 유능한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이건요, 고대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21세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저기 있는 사람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우리나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저기 있는 사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가 편했던 책의 겉표지예요.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이었던 트럼프 후보가 펴낸 그 책의 겉표지 사진인데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출간한 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 후보가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과 비전을 총 망라한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이 출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의 표정이 왜 저렇지? 예.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보셔요? 아주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인상 확 환한 표정이.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후보제 저런 식으로 환한 표정으로 인상 찌푸린 모습, 그런 모습, 예, 보신 적 있습니까? 공적으로. 개 중에는 뭐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을 가졌던 후보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지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어요. 어째서 트럼프가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트럼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기다! 미국의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욕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자신의 최대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에게 한 말인데 세계 평화니, 뭐 인류애니,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거 다, 그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되살리는 것이다. 예, 이와 같은 트럼프의 정책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선구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이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트럼프 후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1992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도에 이미 사용했었던 선거 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그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왕, 그런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 고대 사회에서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했다는 이 기록이 뭘 의미하느냐? 역대하 성경이 경제적인 면에서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 르호보암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하 성경의 구체적인 세 번째 평가, 적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갈라졌느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저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전국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임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임무를 담당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을 전부 다 해임시켰어요. 전부 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아이고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기 북이스라엘 왕국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터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남유다 왕국으로 가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따라서 일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오기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하 성경의 마지막 구체적인 평가는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르호보암에게 준수한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하 성경의 구체적인 평가 봤지요?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도 다윗이나 솔로몬 정도의 A+,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B+ 정도는 충분히 되는 그러한 평가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요, 지금 살펴본 역대하 성경의 평가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성경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평가가 오늘의 두 번째 부분이 열왕기상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기억할 것,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평가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평가가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평가와는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다. 기본적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역대하 11장에서는요, 방금 살펴본 르호보암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졌는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했어요. 반면에 열왕기상 14장에서는 르호보암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 즉 사람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신앙이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하 11장의 평가는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까지 분명한 업적을 남긴 꽤 괜찮은 왕이었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4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악을 행하되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저기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런 표현이 있지요. 거기에 나오는 유다라는 말은 유다 개인이나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끌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역대하 11장의 평가와는 분명히 다르죠? 자, 이처럼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업적 중심의 평가와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 중심의 평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 중심의 평가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 저기 보면 애굽 왕 시삭이라는 인물이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 갔다, 빼앗아 갔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애굽 왕 시삭에게 약탈당한 보물 중에 여러분 보셔요. 저기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있었어요. 참고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도합 500개의 금방패를 애굽 왕 시삭에게 모조리 뺏긴 거예요. 이렇게 금방패 500개를 모조리 빼앗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금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학자들은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그리고 르호보암이 만든 이 노방패, 이 두 가지 물건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선 나라의 국력과 번영의 정도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 큰 방패의 경우 방패 한 개당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고, 작은 방패의 경우 방패 한 개당 50세겔의 금이 들어갔어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전체가 무려 1,500kg의 금, 엄청난 금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당시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르호보암이 만든 놋방패. 여러분 이거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금하고 놋하고 금하고 구리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가치가 훨씬 떨어지는 놋으로 그것도 딸랑 방패 한 개만 만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르호보암이 모조리 빼앗겨버리고 그 대신에 놋방패를 사용했다는 이것은 모든 면에서 가장 번성했던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끝나고 나라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것이 더 중요한, 요것이 핵심인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와 르호보암이 만든 놋방패는 솔로몬, 르호보암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저것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와 르호보암이 만든 놋방패를 현대적으로 이제 재현한 사진이에요. 저기 왼쪽에 있는 금방패,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실 때 너는 참으로 금방패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구나.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와 같이 평가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평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놋방패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바라보실 때 너는 놋방패처럼 빛이 다 바랜 그런 모습을 가졌구나. 방패의 모양은 있지만 그 가치가 금에서 놋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네 신앙도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구나. 무뎌져 버렸구나.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네 마음 중심은 나를 향해 있지 않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놋방패처럼 빛이 바랜 신앙의 소유자이다. 빛이 바랜 신앙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역대하 11장과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바라보는 업적 중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 중심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놋방패처럼 빛이 다 바랜 신앙을 가졌다, 그러한 평가가 아닌 금방패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역대하 11장과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업적 중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 중심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놋방패처럼 빛이 바랜 신앙을 가졌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방패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